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주간에는 무니칸 목사님 탄생 100주년과 100회 생일이었지요. 6월 1일이 100회 생일이어서, 그 전날 31일에는 심포지엄에 이제 제가 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발표자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1일에 금요일에는 기념 예배와 그분이 평소 사셨던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통일의 집, 그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그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작은 골목 안에 수백 명의 주민들,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모여서 그 개관식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뭐 저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심포지엄의 그 발표 그 해야 할 글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풍요로운 정신 세계를 탐색하는 일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치에 이렇게 그 이튿날 잔치에 참여하는 일 또한 기뻤습니다. 분단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체제의 그 형성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 특별히 그 무니칸 목사님의 삶은 더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산 신앙의 선구자로서 분단 체제의 장벽을 온몸으로 뛰어넘어서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고 평화의 그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무니칸 목사님은 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누구 아느냐 몰라요 하는데 무니칸 목사님은 아느냐 그러면 대개 학생들은 안다고는 다 답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지요. 목회자, 신학자, 시인,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의 그 선구자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 뭐 성서 번역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무니칸 목사님의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적절한지는 그분의 삶을 평가할 때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불러야 좋을까, 이분을. 그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994년 그 무니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준비할 때 유명한 그 제야인사 백기환 선생이 얘기하기를 장례식을 이름을 걸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선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분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테두리에 가두기보다는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미라는 그런 뜻에서 선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야말로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설전이 목사인데 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설전이 벌어져서 결국은 결론을 그러면은 평생의 반려인 우리 박용길 장로님한테 여쭤보자. 네, 박용길 장로님 북한의 김주석도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목사지 뭘 다른 말로 하느냐. 그래서 무니칸 목사 이렇게 장례식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전혀 그것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무니칸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89년, 무니칸 목사님이 방북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왔을 때 얼마나 그 비난 여론이 격렬했습니까?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 여론을 주도했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아예 목사라는 칭호를 떼어버리고 무니칸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모 교단의 모 총회장 이목 임 얘기해 버렸네. 임 아무개 씨, 우리도 그럼 그렇게 부르지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다가 게다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만나자마자 덥석 껴안는 그런 행위 같은 것은 도저히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날 지난 금요일날 예배 때는 저기 담양의 늑보학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했든지 김주석이 너무 호리호리해서 또 한바탕 폭소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것은 뭐 평소의 활동도 그 목사로서의 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을 덥석 껴안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진짜 목사고 문익환 목사는 가짜 신앙인 가짜 목사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과연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진짜 목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때 목사로서, 다시 말해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문익환 그 목사님의 삶과 사회운동가로서의 그 삶,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기보다는 연속되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의 삶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문익환 목사님 그 당대에만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신앙과 사회적 실천의 관계는 그분의 그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물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고 결국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거짓 예언자들에게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심판의 선언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법 긴 본문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백성을 속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환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심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 모든 사태가 정상인 듯이 호도하고 나아가 자기의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참 예언자와 대비되는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대목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여기서 여러분 낯선 어떤 표현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이런 표현이 있죠. 소위 천상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입니다.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참예언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 성경의 기록에 가면은 천상회의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 참가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예언자는 그 천상회의에 참여한 반면 거짓 예언자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회의라는 이 표상, 오늘 우리들의 관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낯선 종교적 표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아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왜 모를까요? 그걸 강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의 통념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저 위엄을 가진 존재로서 언제나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존재로만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역시 그 앞에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응답하는 모습으로만 연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통념과 달리 성서는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별명을 민주주의자 하나님 웃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낯서니까 이렇게 붙인다면 너무 지나친 현대적인 표현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그렇게 받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났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 나누기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랜 기원을 거슬러 가서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성경 본문의 증언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 중인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 강좌할 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가 뭡니까? 삼권 분립이죠. 근데 너 기가 막히게도 지난 정권 시절에 그게 와르르 무너졌고 사법부까지 거래를 해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얘기가 법치주의 요체가 법치주의고 그 법치주의의 요체는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준법주의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요체는 삼권 분립이고 삼권 분립의 요체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데 그 요체가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위일체론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서양에 현대 근현대의 정치적 개념이 전부 신학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삼권 분립해야 될까요? 더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랜 서구 역사 전통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지 이런 해석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통,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저 명령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 소통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정확히 말해서 대변인을 뜻하는데 그 대변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 그저 명령을 따라서 전달하는 한다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발표해. 그래서 그것만 갖고 발표할 경우와 스스로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따라서 충분히 그 결론의 취지를 알고 전달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언자는 바로 그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깊은 성찰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로서 진실을,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헤아리는 가운데 선포됩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에게는 그 성찰의 과정이 없습니다.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 말씀은 성찰을 동반하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그저 쏟아내는 말,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내뱉는 그 막말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고집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 또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분노를 폭풍처럼 터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최후 순간에 두고 보라고 엄포까지 놓으십니다. 이들은 당신의 뜻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당신의 뜻을 전한다고 행세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의 행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궁과 성전 가까이에서 항상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종교적 그 의례에도 아주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문맥에서는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의 큰 오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국가관만 옳은 줄 아느냐? 너희의 사상만 옳은 줄 아느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옳다고 믿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 이하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만 27절 이하에서는 이들의 실상이 또 다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 얘기에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면서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등 하는 주장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욕망하는 세계를 그대로 진실로 착각하는 이들의 그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꿈에서 봤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유명한 뭐 교회의 어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께 그 우리 금문익환 목사님 그 통일의 집 개관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을 또 모처럼 만나서 또 반가웠는데 역시 문익환 목사님에 이어서 또 북한을 다녀오신 그 한상열 목사님 이분을 또 같이 식사를 끝나고 같이 또 식사를 몇 분하고 했습니다만 아 어린애 같고 오늘 아까 기도한 것처럼 바보 같고 순수한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의 특징. 아, 이 얘기 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내가 꿈을 꿨는데. 아, 이 통일의 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도 다 갈 수 있는데, 다 가운데로만 가려고 하는데, 막 혼란이 빚어주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음성이 갑자기 들어. 통일은 너한테 달려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깜짝 놀랐다. 근데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몇 주 동안 또 헤매고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얻었대. 아, 근데 아니 나한테 달려 있다니 내가 뭔데? 이 어마어마 놀라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근데 몇 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아,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달려 있다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대. 내가 집에서 그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딱 듣자마자 알겠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성찰의 과정입니다. 이게 아, 나 매우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 얘기 들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꿈 얘기하는 사람. 왜 그 진통을 알았을까요? 너한테 달려있다 그 한마디가 왜 자기한테 진통이 됐을까요? 그게 성찰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게 바로 천상회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모습입니다. 그 음성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런 성찰의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딱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얘기했어. 들어! 이렇게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환상적인 그 믿음은 골수까지 뿌리 박은 바알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굽니까? 그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에 대한 숭배는 물질적 풍요를 절대적 가치로 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말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는 그 물질적인 조건을 넘어서 인간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여러분 바알 신앙을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질적 풍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서의 믿음은 물질적 풍요 그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될 때 인간은 그 물질의 우상에 종로를 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될 때 그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인간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물질적인 풍요는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하나의 그저 우리가 활용해야 할 그런 차원으로 이 제대로 그 위치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의 자유는 더욱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성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 삶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깃들 때 그 물질적인 삶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그 진실을 망각한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오늘의 세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관점의 대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현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얘기했지요. 인류는 아직까지 성서가 제기한, 성서 시대에 성서가 제기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여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의 진보적 과정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도반들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새긴다면 우리는 인간의 삶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삼 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독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